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헬렌 켈러가 남긴 말들이 중요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역경 때문에 나 자신과 나의 일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을 보면 고난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역경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만들어진 거죠. 존 번년 많이 들어보셨죠? 추운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파스테르가 반신불수 가운데서 면역 체제를 개발한 겁니다. 에디슨 잘 아시는 대로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원기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오디세이를 쓴 호머, 신라군을 쓴 밀턴은 실명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은 폐장을 변호하다가 궁형을 당했고 거세 당한 치욕을 참지 못해서 은퇴한 후에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사기입니다. 히랍의 유명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도 심한 말더듬이였다고 합니다. 말더듬이가 어떻게 웅변을 합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못한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웅변가가 된 겁니다. 동키호테 작가인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 역시 팔을 잃은 상인 군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는 너무도 잘 아시죠. 39살에 소아마비가 두쪽 다리를 못 쓰므로 휠체어를 타고 네 번이나 대통령을 하는 기록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베토맨 청각장애인, 박은어, 피부질환, 반고호, 환청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방에 시련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도 시련과 역경을 초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받기 싫은데 찾아온 것이고 찾아온 그 시련의 손님을 어떻게 잘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에 사탄은 끄집어 내립니다. 올라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도 열심으로 예배 생활하고 찬양 생활, 금요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에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하고 극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기회를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 바로 그런 역경 속에서 주어지고 있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전 18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건너가잖아요. 건너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건너간 사람 70명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과 거기에 식솔들에서 70명이 내려갔습니다. 7천 명도 아니고 7만 명도 아니고 7천만 명도 아닙니다. 70명이 내려와서 430년 동안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 그래서 분녀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강대국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규모가 큰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심히 적은 식구 70명이 시작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드림교회는 몇 가정이 몇 분이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이 이와 같이 큰 교회가 될 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높은 곳을 가집니까?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또 조금 올라가는가 여겼더만 또 떨어집니다.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신앙도요, 늘 상승 국면을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은혜 받아서 간다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별의별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다가 또 내려오다가 걸어가다 내려오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것이 지금이잖아요. 지금.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경우에라도 그래서 교만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막 가는 인생으로 치달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감사하고 내려올 때는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 살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번성했다. 죽었는데 번성했대요.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 8절 이후의 내용은 고난의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흉년이 들어서 양식 얻으러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섭리를 가지고 요셉을 먼저 보내놨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꿈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들려줘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약한 가운데서 강성해지고 연약한 가운데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작지만 반드시 크게 일어납니다. 70명이 내려가서 정착해서 1세대가 다 죽었는데 번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미약한 70명이 그것도 자국이 아니라 이민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민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왕성하게 하셨는데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강성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고생을 했던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준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뭡니까? 실패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했다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것이 고통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도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일취월장하고 번성했는데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가가 살면서 남의 나라에 얹혀 살면서 번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물론 번성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번창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태평성세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죽겠다 생각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돈과 람셋, 재료도 안 주고 성을 건축하게 만들잖아요. 재료라도 다 주고 하라 그러면 그래 힘이 들어도 할 수가 있겠지만 재료까지 안 주고 그 성을 쌓으라고 하면 책임량을 부과해 놓으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학대를 받을수록 크게 번성하여 갔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같이 덩달아서 어렵다고 같이 포기하고 같이 낙심하고 같이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금식하면 되지요, 뭐.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 금식하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이 꺼질 듯이 한숨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번성케 되는 역사를 혹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을 느낍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는 꼭 작은 잔병치레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으면 다른 재롱 하나 더 피우고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삶도 그렇고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세우려고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생각해도 대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큰 것을 주신 것을 받아 있음에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 상윤에게 팔려 애굽에 갔을 때는 형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요셉은 꿈을 두 번이나 꾸었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고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총무로 들어갔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문제는 그런데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너무도 건실한 청년이고 신실한 청년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을 때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땅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잘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게 만들므로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서게 만들고 바로왕의 인정을 받고 결국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작은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또 한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 믿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나를 언젠가는 올려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 우리한테 안갚음을 할 텐데 그래가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아버지가 해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실망합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형들이 지레짐작으로 지레겁을 먹고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때 기근, 7년 기근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참 믿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 아무리 형제간이지만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정말 안갚음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믿으니까 형들이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원수갚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만들어서 이 기근 동안 2년 동안은 잘 버텼지만은 앞으로 남은 5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 70명이 내려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섭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짧은 지혜로 지식으로 생각할 때 짧은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만세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오히려 상대방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거꾸로 된 거잖아요. 번성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큰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데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이 너무 가중되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출산 도우미를 시켜서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둬라. 아주 못된 왕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무너졌습니까? 쇠퇴했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무너진 것 같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또 일어납니다. 또 부흥시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가기 전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도 노동을 많이 해가, 운동을 많이 해가, 순산을 했기 때문에 소리 듣고 가면 이미 순산애가 없어요. 그렇게 얼버무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역경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된 역경이라도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역경은 오히려 더욱 번성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역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때 더욱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욥, 의인된 욥 당한 어려움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욥이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탄들이 자가 먹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빼앗고 나면은 안 섬길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생명은 해치지 말고 네 할 대로 다 해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고 만들고 모든 짐승의 때 다 도적 만나고 다 잃게 만들고 그랬을 때에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대상을 왜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욥을 본받아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야기거리로 구경거리로 그냥 아 그런 사람이 있었단다 아닙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지만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작전을 다해서 나를 궁하게 만들었을 때에 욥처럼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신데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리라. 원망치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붙잡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가. 돈은 떠났다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사람도 떠났다가 다시 올 수 있지. 돈 없으면 떠납니다. 가지면은 또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건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배를 떠나고 기도회를 떠나고 온갖 거 다 떠나버려요. 전염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위험 때문에 나 때문에 혹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그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 돌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 우리가 돌파를 당하느냐, 내가 돌파를 하느냐, 문제는 납니다, 나. 우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요소가 돌파를 당했잖아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징벌을 내릴 때에 3년 동안 기근에 망할 것이냐, 3개월 동안 적의 침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에 전염병을 받을 것이냐, 가장 짧은 기간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데 그게 맡기겠다.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 엄청난 전염병이 왜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염병을 사탄이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45, 6구절이 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마지막에 다스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빨리 거두어 가지 않고 기질 환자들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게도 만드는 이 엄청난 전염병을 왜 하나님은 아직도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안 거두어 가도 뭐 잘 피하고 있네, 뭐. 거두어 가실 이유가 없죠?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도 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고통도 있습니다. 객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믿음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바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 번 기도했잖아요.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안질일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강하게 비침으로 앞을 못 본 지가 3일 동안 앞을 못 봤는데 그래서 안질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만은 어떤 병이든 하지 어쨌든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병, 그 병 안 죽을 병이야. 죽을 병 아니야. 가지고 살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통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핍박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작은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이 와서 일들이 찾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역경은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열망하게 만들고요. 고통이 오면 시온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면 천국 생각납니까? 여러분, 천국 생각 언제 하세요? 고통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빨리 안 불러가시나? 편안하고 안락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 일찍 못 가지. 빨리 못 가지. 천천히 가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막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현실에 빠집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역경이 영적으로는 유익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고진감내라. 괴로움이 당하면 반드시 달콤한 것이 온다는 것이잖아요. 시련 없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린 전부 십자가 벗으려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스스로 자원해서 지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목사로서 볼 때에 많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벗으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십자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벗으려고 합니다. 지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왜?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통이 오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을 하면, 견뎌내면,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환난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라. 인내해라.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무덤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금요기도 다 없어졌습니다. 수요 예배 안 드립니다. 안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잘 됐다. 이 기회에, 뭐, 서구, 저,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은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데 뭐, 굳이 뭐,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예배 드리지 말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젊은 세대들은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집에서 테스트 한다고 영상 예배를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까? 엄마 물 떼다 먹어. 방에 가봐. 다리 쭉 펴고 편한 자세로. 소리는 들리니까 굳이 뭐 영상 보고 있을 필요 있나? 소리만 들으면 되지. 왔다 갔다 하고. 가관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이 목사는 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잖아요. 가정이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어디서 기도한들 듣지 않으시라.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기도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역전의 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역전의 명수. 역경이 심할수록 더욱 번성하는 삶을 경험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들었을 줄 압니다만 이태리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아시죠?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 앞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줄이 하나 끊어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오히려 놀라가지고 저 어떡하나 마음 졸이며 듣고 있는데 세 줄 가지고 연주합니다. 또 한 줄이 또 끊어집니다. 그럼 이제는 연주 다 끝났다. 끝장이다. 그런데도 연주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줄 남겨 또 하나 또 끊어집니다. 이제는 중단할 것 같았는데 이 파가니니는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연주를 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곡이 바로 유명한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G선상의 아리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파가니니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연주가로 알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G선만 가지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냈던 이 G선, 이 선을 저는 갓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갓. 한 줄 남은 갓, 갓 선상에 그 한 줄 가지고 엄청난 연주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연주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끊어준 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의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의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갓, 하나님의 선이 있으면 그 선 가지고 인생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잡고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걸 보고 계십니다. 왜? 다 끊어졌다고 할 그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로 찾게 되거든요. 부여하면 돈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리에 올라가면 권력줄 잡고 있습니다. 그 줄 잡다가 보면은 갓 줄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줄을 놓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줄을 놓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수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역경이 심할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하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가사를 보면 작사자의 삶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까? 이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가사의 작사자가 스페포드라고 하는 영국 출신 미국 변호사 출신입니다.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사업장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 시카고의 시카고에서 이제 복구하는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성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큰 아이가 홍열을 앓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역경 때문에 아내의 건강이 의심되어져서 의사로부터 휴양을 하라는 진단을 받고 자기 모국인 영국으로 온 가족이 여행 가기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행기가 잘 없을 때니까 배 타고 12일 적어도 한 두 주간 걸려야 갈 수 있는데 이제 여행 가기로 계획을 다 잡아놓고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또 일이 생겨서 이 섭외보드 남편은, 아버지는 못 가고 아내와 아이들, 딸들을 보냅니다. 12일 정도 걸리는데 11월 15일 영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는데 그 프랑스 선적의 배 이름이 빌드 아보로였는데요. 문제는 이 배가 가다가 충돌을 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226명이 익사를 하고 47명이 구조됐는데 이 서페포드의 가족들이 5명 타고 있었는데 아내가 전보를 쳐왔는데 남편에게 전보 온 내용이 뭐냐? 혼자 살았음. 혼자 살았음. 내 아이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큰아이 홍일로 보내고 화재로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아이 수장시켜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서페포드가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실감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휩싸여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저는 사업이 무너진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하여 제게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제가 연단되어야 할 일이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에게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6절 말씀 주어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서 폭풍 같은 그 슬픔을 지니고 서서히 뜨거운 평강이 타오르면서 지연, 작사, 찬송이 바로 방금 불렀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의 삶이 혹 위축되었습니까? 아니면 번성하고 있습니까? 삶은 고사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의 영성 생활이 위축되었습니까? 번성하셨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왜 누구에 의해서 발병했느냐?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 곳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있잖아요. 그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온다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11절 특별히 보면은요.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바빌론 포로 생활로 갔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 코로나 팬데믹이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기 위함이야 하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럴수록 더욱 모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도 보면은 다음 13일 수요일 날 1시에 전국의 노회장들과 임원들과 또 여러 부서장들을 모아서 기도회 갖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숫자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미래 내일에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임을 믿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단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드림교회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